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네.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가장 먼저 준비했지만 자신은 끝내 뒤로 물러났던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외쳤고 감옥에서 침묵했으며 사라지는 자리까지 순종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사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늘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잘 되라고 해주는 말보다 돌아서야 산다는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분명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겠지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인기 얻기는 힘든 성향이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설교자라기보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많은 오해나 반감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사라질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영향력이 생기면 그걸 붙들고 싶어 하는데요. 세레요한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 잠시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쉐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세레요한은 실패해서 물러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레요한을 통해서 열심히 산 인생보다 정확하게 산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인생은 처음부터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네요.
그렇죠. 요한은 성장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자리였죠. 그리고 때가 되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위로보다는 결단을 요구했고 변명보다는 돌이킴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요한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맞아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조금만 애매하게 대답했다면 요한은 더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은 짧은데 삶 전체를 걸어야 가능한 고백 같아요.
이 고백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요한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남긴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배경을 알고 들으니 너무나도 감동이 밀려오네요.
맞아요. 이 고백은요,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요한의 인생의 방향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명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요한의 고백에 그 여운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순종은 또 다른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헤롯 앞에서도 진리를 말했고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요한에게는 설교단도 제자도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광야보다 더 고독한 자리네요.
그렇죠. 감옥이라는 가장 좁은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질문은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큰 자였네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인생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사행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조용했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라진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펼쳐졌어요. 요한은 사라졌지만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분명해졌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항상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정확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나는 드러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는 자리와 하나님이 흥하시는 자리 중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인 것 같네요.
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남긴 사람 같아요.
사랑하는 내 맘창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뒤로 물러나는 자리처럼 느껴지시나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역할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언제나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흥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가 물어보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흥하시는 자리를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내맘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도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내맘찬과 함께 하신 모든 가족분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모두 다르지만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북조선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나,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또 이렇게 풍족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56문의 마지막 주제, 죄사함을 언제 어떻게 베풀어지는가에 네. 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에 대한 감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죄사함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분의 보상에 근거하여 사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지만, 택한 자들이 회심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하실 바로 그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비추지 않으시는데, 죄사함은 말하자면 이와 같은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7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몸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네.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고 했죠?
네, 총 9가지 주제들이었습니다. 네, 네. 영혼은 불멸한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는 그것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부활이란 무엇이며 그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오류들은 무엇인가?
네.
미래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드러나는가?
네.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무슨 목적으로 미래의 부활이 일어나는가 등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잘 살피고 나면 부활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더 잘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혼은 불멸하는가 라는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 유익들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먼저는 성경의 구절 중에서 영혼도 육체처럼 죽는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래요. 네.
몇몇 철학자들이나 또 그리고 사두개인, 뭐 제세레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영혼의 상태에 관해 성경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들을 대적해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불멸한다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다른 무엇들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들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잠잔다라고, 사실 상상이죠. 뭐 망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영혼의 불멸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읽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죠?
네, 결론적으로 몸이 없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죽기 전 몸 안에 있을 때나 몸의 부활 이후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긴 간격 동안에도
네.
영혼은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며 살아있고 느낀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짧게 살펴봤고요. 이번 주도 계속해서 57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7문 질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갈 것이요.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네, 57문의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어요. 오늘 두 번째 주제네요. 두 번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겠죠. 그때 영혼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지난주에 영혼은 불멸하냐. 불멸한다. 네. 죽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올 내용이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지?
네, 라는 주제가 중요하겠죠.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교황주의자들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롬바르두스가 한 말인데요.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에 사람들의 영혼은 연옥의 불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생에서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어느 정도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일찍 또 어떤 영혼은 늦게 거기에서 죄로부터 정결케 됨을 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교황주의자들은 연옥을 주장합니다. 연옥. 연옥이 네. 뭐냐. 이 사람 천국?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지옥? 아니야, 지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네.
천국도 아닌 것 같고 지옥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느냐? 중간 대기 장소. 네, 그곳을 네.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영혼이 머무르는 곳, 죽은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죠. 뭐 말은 좀 그럴싸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천국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데 싶은데 성경과는 다르죠. 네. 그러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건 악한 주장, 나쁜 주장이에요. 방금 전에 사물 형제님께서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연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이제 깨끗하게 돼서 천국에 간다. 이제 이건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 연옥의 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한 구절만 봐도 연옥은 있지도 않구나. 성경과 다르고 잘못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을 그래도 살펴보죠. 뭐 성경은 뭐 연옥이라는 말도 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로 정결하게 된다. 씻어야 될 것 더 씻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네. 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지죠. 자 그렇다면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네, 말씀이 나와 있듯이 그들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그렇죠.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처참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시행하실 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킬 그 영원한 불로 말미암아 당할 그 더 처절한 고통을 위하여 예배된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즉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고 더 큰 고통을 위해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음 이후 믿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와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두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봐도 경건한 자들의 영혼이 죽음 이후 연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아버지의 품에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또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했으니까 아버지가 받으시겠죠. 네. 연옥에 갈 리는 없겠죠.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 어디에도 뭐 연옥이나 연옥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오히려 기대감이 있죠. 세상을 네. 떠나서 차라리 가고 싶다. 예.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기 전에 연옥을 통과한다. 아까 롬바르두스나 이런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상상, 망상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상태가 이렇다면 악인의 죽음 이후의 상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악인들의 영혼 역시 육체를 떠날 때 연옥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거기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문의 두 번째 주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영혼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믿는 자와 악인 두 영혼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연옥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주제, 부활이란 무엇이며 그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오류들, 잘못된 주장들은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주제가 먼저 부활이 뭐냐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도 부활이란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뭐지? 자, 여기에 부활은 죄로부터의 회심을 말합니다. 그것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 부활을 말할 땐 그걸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이기는 하나 몇몇 구절에서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도 네.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을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부활은 육체의 부활. 네. 네.
이것은 죽음 이후 우리 육체의 본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그 동일한 물질로 회복되며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서 그 동일한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아니하고 부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신적인 권능과 선하심으로 이 부활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결과 택한 자들의 영원한 영광과 유기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사무령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살펴보니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살펴보게 네. 되니까 여기선 일단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았고 이 부활 교리와 관련한 세 가지 큰 오류들, 잘못된 주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부활을 완전히 부인해요. 부활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영혼도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죽어. 이게 이제 부활과 관련한 첫 번째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볼까요?
이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말씀대로 사두개인들은 늘 이렇게 또 말해왔죠. 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부활에 관한 잘못된 견해 두 번째 뭐냐면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렇지만 부활은 중생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난다거나 뭐 그런 게 부활이 아니고 그래 부활은 있지만 그냥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은 것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건 인정하죠.
네.
인정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졌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아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마도 이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이 그런 류의 오류의 주장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부활이 이제 이미 끝났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두 번째 잘못된 견해를 주장한 게 아닐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 세 번째는 우리가 제세례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세례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내 몸.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네, 그걸 창조하셔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든 오류들에 반대해서 아니다. 죽은 자를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을 때 가졌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0신문의 세 번째 주제, 부활이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잘못된 주장들은 무엇인가를 마치고요. 네 번째 주제, 미래에 부활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사실은 무엇에서 드러나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웅재님은 이 네 번째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인간의 철학 중에는 막연하게 남아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사람들 네, 살 것이다. 예,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인간의 학문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부활의 확실성을 확립하지는 못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 제시하는 근거들은 참으로 견고하고 설득력이 있으니 결국 미래의 부활의 확실성은 오직 신적인 계시의 근거에서만 입증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무님. 자, 그럼 미래의 부활의 교리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구절들인데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에스겔 37장 12절, 다니엘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6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부활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부활 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직접적인 증언 말고도 성경으로부터 끌어낸 몇 가지 주장, 논지를 통해서도 부활이 있어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죠. 먼저는 마태복음 22장 32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만약 아브라함의 육체가 미래의 어느 때에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네.
하나님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도 되실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이 죽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전체의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그저 사람이라는 전 존재의 일부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분은 전인 전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일부 사람이 일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나 영벌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향한 약속이고 경고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을 비롯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나 영벌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관계되는 것인데 만일 사람이 죽고 나서 육체나 영혼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거나 형벌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니
그렇죠.
결국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생을 생각해 봤을 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세 번째, 전인, 그러니까 전 존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육신과 영혼, 이제 그렇게 전 존재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상급이나 형벌이 전 존재에게 해당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상태가 어떨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아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단순히 어떤 행위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영혼까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나오면서 그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전 영역이 손으로나 발로나 눈으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전 영역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상을 받을 때도 우리의 몸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상을 받는다는 거겠죠.
네.
형벌이든 상이든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상을 받아야 하니
네.
당연히 우리의 몸이든 또 우리의 마음이든 전 존재가 영원토록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이제 네.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 영생에 대한 상급과 벌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7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오늘 알아본 것 가운데 나누실 게 있으실까요?
네, 참 부활이나 이렇게 영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은 저희가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계시 말씀 의존적이다라고 표현을 오늘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그 데려가고 뭐 차를 태우고 뭐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다 설명해도 때로는 그걸 그 당시에 바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계시 의존 사색 참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결단이고 고백이죠.
맞습니다.
성경을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죠. 죽음 이후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성경 그 자체로 보면 가장 논리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어진 말씀이 하나도 모순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활을 보여진 성경의 내용으로 검증을 하면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건데 무려 13가지가 나와요.
네네.
13가지 논증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 없어. 그래 내가 13개 말해보지 뭐. 쭉 말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아니야 그래도 없어라고 말 못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겠죠.
네.
사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완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